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4월 11일 목요일 사랑의 유산 요한복음 13장 35절과 요한일서 4장 2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대쟁투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 제기한 도전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처음 몇 세기 동안 기독교 공동체의 규범은 사랑이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한다. 테르툴리아누스 변증 39장. 그리스도인이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은 서기 160년과 260년경 두 차례의 참혹한 전염병이 닥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증거되었다. 그들은 앞장서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다. 이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마을과 도시 전체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때에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이고 희생하는 모습, 사랑이 넘치는 봉사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천 명, 그러다가 수십만, 수백만 명의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랑과 적극적인 관심,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잘 준비된 이타적인 보살핌은 이 신자들과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새롭고 개선된 관점으로 묘사한 현대 역사서이다. 이 책에서 스타크는 전염병의 2차 대유행 당시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 비중이 높았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사실상 간호인 부대가 되어서 고통받는 지역사회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중요한 도움을 제공했는지 설명한다. 두 번째 대유행이 한창이던 서기 260년경, 디오니시우스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 목숨을 잃은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영웅적인 간호활동에 대한 장문의 찬사를 기록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전염되었지만 이웃의 아픔마저 기꺼이 끌어안고 기쁨으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좋은 씨앗 129. 교훈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보인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관심,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보살핌은 그들이 전하는 사랑을 믿게 만들었다. 묵상. 어떻게 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자아를 죽이고 그들과 같은 이타적인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희생, 사랑, 봉사.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이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적 560.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의 유산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돌보다가 생명을 희생한 고귀한 사랑 앞에 부끄럽고 초라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고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게 도와 주옵소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 알면 힘이 되는 사실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알면 힘이 되는 사실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는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이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르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랏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을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우린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인생이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알면 힘이 되는 사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살핀 내용은 인생의 나그네 길은 위험 요소가 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핀 내용은 그러나 인생의 나그네 길은 그렇게 위험이 천만한 곳이지만 생명의 은인들도 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세 번째는 인생의 나그네 길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늘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늘 있는 곳입니다. 본문은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 일행은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밤새 강을 건너기 위해 수고하였고 며칠째 나그네 길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집을 떠난 나그네로서의 삶은 피곤에 찌들어서 웬만큼 잘 쉬지 않으면 회복하기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다윗 일행도 거친 호흡으로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나그네 된 다윗 일행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물건들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품들이 28절과 2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였습니다. 이 물건들을 보면서 이 물건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히 신경 쓰고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고 야외에서 지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질이나 종류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출 만도 한데 그들은 나그네 길에서 먹을 수 있는 한정된 음식 때문에 먹고 싶어 했을 다양한 종류의 먹을거리들을 준비하여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밀, 보리,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들입니다. 양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종류를 신경 썼던 것처럼 그 양도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할 만큼 충분한 양의 양식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 중에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은 상상도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나그네 길에서는 분명히 노숙을 할 텐데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옷가지나 담요 등을 깔고 누워서 바닥에 그저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잠자리를 생각하다가 적어도 다윗왕만큼은 땅의 냉기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침상 위에서 주무시도록 하고 싶어 했습니다. 먹을거리만 해결돼도 행복한 나그네 길에서 침상에서 자는 것은 사치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소한 왕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로 침상까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침상과 비슷한 배려로 대야까지 챙겨왔습니다. 때 빼고 광내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나그네 길에서조차 그들은 왕으로서의 위신을 생각하여 대야를 챙겨왔습니다. 일반 백성처럼 그저 흐르는 물에 손으로 얼굴을 씻는 그 왕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적어도 왕은 일반 백성과 달리 그래도 체면을 차려서 대야에 물을 받아 세수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그릇도 많은 배려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질그릇은 주로 여자들이 사용합니다. 음식을 보관하거나 음식을 내놓을 때 사용합니다. 나그네 길에서 제대로 된 그릇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지만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드리고 또한 왕의 음식을 차릴 때마다 비록 나그네 길이긴 하지만 늘 죄송스러워할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질그릇을 챙겨왔습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깊이 있게 생각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라고 하여 준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도움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내가 그것을 스스로 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매일 밥을 먹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마시고 전기를 쓰고 가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입는 옷, 내가 사는 집, 여러 음식들, 이 모든 것이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 희생했고 또 밤잠 자지 못했고 헌신한 결과로 내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 적신으로 왔지만 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서로가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롯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롯을 도와줄 롯의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롯의 할아버지보다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데라가 250세 때 사망했기 때문에 롯의 아버지인 하라는 일찍 사망하였고 그래서 롯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때에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롯의 필요를 채우고 돌봐줬던 것은 롯의 아저씨였던 아브람이었습니다. 몇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롯을 철저히 지키고 또 피로를 채워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종살이할 때 그의 피로를 채운 사람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옥살이할 때 그의 피로를 채워준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들의 피로를 채워준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모세의 피로를 채워준 사람은 아론과 각 부장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회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실라,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스데반, 디모데 등이었습니다. 그들의 협력과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조차도 인생의 나그네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안드레는 숨어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드러내어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꼼꼼히 챙겨서 실수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나그네길 같은 그들의 인생과 사역이 행복했고 성공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부모님과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다수의 숨은 봉사자들로 인해 모든 피로들을 채우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나그네길도 행복하였고 의미와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고난이 나그네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로를 채우므로 그들도 행복과 소망의 나그네길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도움은 서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막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인생의 나그네길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인생은 나그네의 길과 같습니다. 본향이 아닌 타향에서 본향을 품고 살아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은 위험 요소가 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나그네 길은 생명의 은인들이 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나그네 길은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들 각자 인생길에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은인들과 피로를 채우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방법으로 살아온 것처럼 또 다른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고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때 그들도 용기를 갖고 희망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 서로에게 생명과 피로 채움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본향까지 넉넉히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을 모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예. 예.
목사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이야기들 또 성경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곳을 이제 떠나서 다른 곳을 또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실 텐데
예, 예.
대단히 기대가 되거든요.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제일 그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지를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유적지를 잘 이렇게 둘러보고 난 후에 우리가 간 곳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의 숨결이 서린 성경의 땅 에베소를 밟은 그 감회와 또 제가 누린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나타난 에베소는 성경의 땅 답사객에게 참으로 보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중요한 교회이며 제가 그것을 이곳저곳 자세히 둘러보니 유적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서부의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이즈미르주의 카이스트로스 강 어귀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으며 에게해 항구 도시로 바울이 사랑했고 요한이 머무르며 복음의 꽃을 피웠던 소아시아 중심지에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성경의 땅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절 특별히 보면은 또 요한계시록 2장 1절 또 보면은 에베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지역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한 상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의 유적지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환경과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과 그 당시의 전통, 습관,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그 에베소에 관한 첫 시간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유적지 전체에 대해서 개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유적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도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요충지로 번성하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후반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시 쇠퇴하였지만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에베소가 새로운 에베소로 건설되면서 그야말로 헬레니즘 도시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시아 속주의 수도로서 지중해 동부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 에베소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에베소 이곳저곳을 자세히 둘러보니까 그야말로 그리스와 로마의 냄새가 아주 물씬 풍겼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에베소 고대 도시 유적에 보존된 대부분의 기념물과 건물들은 그리스 로마 시기에 조성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의 냄새가 풍겼던 것입니다. 도시의 성벽은 기원전 300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인 리스마코스 왕의 치세에 헬레니즘 양식으로 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성벽은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대 도시 에베소는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지중해를 돌아다니던 배들이 이곳 에베소에 도착해서 짐을 부렸고 또 여기서 짐을 싣고 또 다른 나라로 또 다른 무역항으로 떠났습니다. 로마로도 떠나고 알렉산드리아로도 떠나고 안디옥으로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는 항구로서 상업이 아주 특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다가 수 킬로가 물러나 있는 내륙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에베소 유적지 가까이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때 그 해변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보존된 이 에베소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멘데레스 강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멘데레스 강이 부지런히 이렇게 흙을 날라서 항구의 바닥을 메웠어요. 그래서 덕분에 항구는 낮아진 수심 때문에 배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메워진 그 항구 때문에 이 항구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에베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퇴적작용의 그 모습이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그 덮여 있었는데 이제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훌륭한 고고학적 발굴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는 전설까지 포함해서 한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터키 땅에 있는 두 개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아르테미 신전은 다음 시간에 아주 제가 세밀하게 성경과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성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던 곳이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숨을 거뒀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여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예루살렘 다음가는 성지로 여기며 유네스코에서는 이 에베소를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로 등재했습니다. 3세기 들어서 고트족의 침입으로 이 도시는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비잔틴 제국의 영토 일부가 되었음에도 이러한 쇠퇴는 중세 후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800년대에 이르러서는 에베소에서 대규모 이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날 이곳은 그야말로 인기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가보면 이 평지에 이 이루어졌던 에베소 도시, 그 드러난 유적지를 보고 하고 그 함성을 지릅니다. 다른 유적지보다 볼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둘러본 이후에 그 받은 감회를 이 아주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터키는 총 13건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로서 오늘 그 유적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르테미 신전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만은 이 유적지 자체도 2010년 지금 얼마 2년 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겁니다. 이 등재된 유산은 아주 크게 나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추크리치 둔덕이고 그 에베소 고대 도시 아르테미 신전 중세 거주지가 남아있는 또 아야슬루크 언덕 그리고 마리아의 집 등 네 개 구역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대충 둘러보니까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집이 불분산 남쪽 경사면에 위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유적들은 주로 불불산과 파나아르산 사이에 형성된 계곡의 평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적지는 이렇게 높은 곳이라서 언덕으로 올라가야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베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계곡 평원은 또 커요. 그런데 이 계곡 평원에 이렇게 쫙 자리 잡고 발전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 이 바다가 해변가에서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추크리치 둔덕은 비옥한 평원과 가실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신석기 시대 후기와 금석 병룡기 시대 초기에 주거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주춧돌과 양토벽으로 세운 가옥에서 천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간에 축산업으로 돼지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를 가축으로 길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밀로스 섬에서 수입한 흑요석으로 생산한 이 고품질의 도기와 용기 등의 유물을 통해서 이곳 정착민들의 기술적 전문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 그냥 발전된 그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벌써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또 금속병룡 시대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는 지금은 말이죠. 그 유적만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쫙 있고 무슨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든가 또 마을이 형성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조금 그 아쉬웠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먼저 에베소 유적의 윤곽을 대충 살펴보면서 이 오늘 첫 시간을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으로 몇 번의 이 방송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세부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몇 년간 머물면서 선교했던 곳이고 사도 요한이 선교했을 뿐 아니라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선교했던 그 환경과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때 당시의 선교적 여건이 제가 살펴볼 때는 녹록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의 열정을 우리는 에베소 유적지를 통해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세밀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그룹으로 여행을 한다면 산 위쪽에 누가의 무덤이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탐사를 시작하는 게 좋고요.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부득이 저 아래쪽 입구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이 아래쪽에서부터 갔습니다만은 위쪽 입구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눈에 띄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데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으로 착각하는 오데온은 다름 아닌 실내극장입니다. 오데온의 규모만 봐도 당시 예배소의 규모가 짐작이 됩니다. 온통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도로를 따라서 위쪽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옛 에베소의 시청 건물이 있고요. 또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있고 헤라클라스의 문이 있고 공중 목욕탕이 있고 트라이안 황제의 분수 센터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유곽이 있고요. 에베소의 빌라를 있는데 그곳을 지나면 정말 아름다운 건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서관 건물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알렉산드리아와 페르고만 다음으로 컸다는 세계 세 번째 도서관입니다. 한국에는 기독교 성지 순례에서 두라노 성원으로 소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는 이 건물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고 몇십 년 후에 지어진 이 셀수스 도서관으로 알려졌으므로 두라노 성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 도로를 따라서 길을 계속 가면 터키에서 가장 큰 반원형 극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이탈리아 폼페이를 방문한 사람은 이 에베소를 폼페이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에베소는 폼페이보다 무려 10배 이상은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당시 인구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의 인구는 2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를 둘러보는 데는 빠른 걸음으로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이 둘러봐도 한 시간 반은 좋게 걸립니다. 야, 이제 제가 둘러본 에베소 유적지 의미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역사적인 이 배경들을 저희들이 좀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서적인 배경도 또 역사적인 배경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이 전도를 했던 곳이고 또 사도 요한이 이 머물렀던 곳이고 거기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을 보냈던 곳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거기에서 살았던 이 장소라는 것 오늘 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